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요르단 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붙잡혀 있는 자국 군 조종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이라크 여성 테러범을 석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8일 밤 공개된 육성 녹음에는 자신을 일본인인지 고도 겐지라고 밝힌 남성이 만이 29일 일몰까지 요르단에 수감돼 있는 사지다 알 리샤위를 터키 국경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마스알 카사스베 주민은 살해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요르단 정부 대변인은 그러나 테러범 알 리샤위의 석방은 알 카사스베 주민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됐을 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28일 ISIL이 억류하고 있는 조종사와 현재 수감 중인 여성 테러범의 맞교환 제안에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육성 녹음에 테러범 맞교환의 대가로 일본인 인질이 석방될 것인지 여부는 언급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자바해에서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는 고도가 가파르게 상승한 뒤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도네시아 항공당국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에어아시아기의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에는 프랑스 국적 부조종사가 조종 책임을 맡고 인도네시아인 주조종사는 비행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조종사는 6,000시간에, 주조종사는 2만 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162명이 태우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를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에어아시아기는 자바해 상공을 날던 중 갑자기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탑승자 모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수습된 시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79에 그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29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긴급 휴전 협상에 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최근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로셴코 대통령은 당장 휴전을 이루고 전선에서 중화기 철수를 위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9월에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휴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지만 교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의 이 같은 긴급 제안에도 불구하고 추가 평화회담 재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친러 반군 대표는 최근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더 이상 평화회담은 없으며 지난 민스크 합의에 참여한 것도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9일 한일 정상회담은 전제 조건을 붙이지 말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전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정상끼리 솔직히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국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의장국인 한국을 중심으로 관계국의 노력이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개헌 문제에 대해 전후 체제 탈피라고 말해왔듯이 일본의 기본적인 들은 과거 점령 시대에 만들어졌다며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밖에 일본인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이 일본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무성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리비아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벌어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란을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폭격과 공습으로 맞대응하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29일 평원을 되찾았습니다. 앞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호송 차량을 공격해 시작된 이번 교전으로 이스라엘 병사 2명이 숨지고 레바논에 배치된 스페인 유엔 평화유지군 1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 전략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비핵화가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have the same policy.
한국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5.24 조치를 풀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이 올해 북한에 1,08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데 한미 두 나라가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 대화 추진에 대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셔먼 차관은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과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일관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are have the same policy.
셔먼 차관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를 궁극적으로 비핵화해야 한다는 같은 정책을 갖고 있다며 북한에 관한한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차관은 또 미한 두 나라는 매우 강력한 양자 관계가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동맹이라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남북 대화 추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ork together on regional issues, obviously, to try to work to solve the challenge.
셔먼 차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도전을 해결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박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차관의 이런 발언은 소니 해킹 사건에서 비롯된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가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 추진과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을 불식시키기 위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보입니다. 또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 또한 궁극적 목표인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셔먼 차관은 유엔 총회의 대북인권 결의안과 소니 해킹 사태에 대응한 미국의 행정명령을 예시하며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방법을 항상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차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비핵화로 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는 방법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셔먼 차관은 미한 차관급 협의 모두 발언에서도 두 나라의 대북 정책에는 빛이 새어 들어올 틈조차 없다며 양측은 북한 비핵화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태용 차관도 미한 간 대북 정책에 이견이 없다고 확인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에볼라 대응 등 국제적 현안에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차관급 협의는 올 들어 처음 열린 양국 고위급 협의였습니다. 셔먼 차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만난 뒤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셔먼 차관에 이어 로즈 고테밀러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도 미한 군축 비확산 협의회 참석자 29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한 군축 비확산 협의회는 2013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로 양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과 이란 핵 문제 등 안보 현안들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고테밀러 차관 외에도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보와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참석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성민 특별대표는 앞서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에 대해 압박과 대화 전략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와 함께 대화에도 열려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동시 전략을 세 나라 간 공통된 인식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의무를 거듭 위반하는 것을 감안할 때 대북 제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열심히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진지한 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확고한 태도로 비핵화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번 회동을 매우 시의적절하고 생산적인 의견 교환의 장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세 나라의 일치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관여 가능성을 논의했다며 미북 양자 대화뿐 아니라 일본, 한국의 개별적 대북 대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세 나라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뿐 아니라 독자적 제재를 이행하는데도 밀접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새 대북 행정명령과 관련한 노력을 이어가면서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반국들과의 밀착 공조와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당장은 그럴 계획이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강한 역사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끄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충분한 준비를 거치고 북한을 비롯한 모든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 협상과 6자회담을 보다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최근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가스 흑연 원자로가 재가동 초기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주장과 관련해 아직까지 북한의 핵실험 정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만 핵실험을 하려면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지난해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북한 영변 원자로에서 최근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이는 단지 수주간에 걸쳐 관찰된 결과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재가동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시인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난 만큼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대화의장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해 북한이 원하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 등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응답으로 이달 중 당국 간 대화 개최는 어려워졌지만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의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반드시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어떻게든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추가 제안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응과 남북관계 상황 등을 봐가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의 회고록에 재임 시절 남북 간 물밑 접촉의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5.24 조치 해제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거듭 내세우며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29일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실천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순수한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와 5.24 조치 해제를 연계한 것은 유감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 역시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공식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의 임기 5년간의 이야기가 담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비밀접촉, 천안함 폭침 등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2010년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포격 사건 이후 남북한 고위 인사의 비밀 교차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의 제17대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직후인 2010년 7월 한국 국가정보원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북한이 2010년 6월 국가안전보위부 고위급 인사 명의로 연락을 해 국정원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요구했다면서 북측의 요구로 방북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북한 국정원 인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먼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폭침 당사자가 아닌 동족으로서 유감이라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왔고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 여겨져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이 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를 찾는 데 50일이 소모됐다면서 무력 보복 조치를 취하기엔 시간이 많이 흘러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2월에 북측 인사가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2010년 12월 5일 북측 인사가 서울에 왔으며 남북한은 협의 끝에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북측 인사는 예정보다 하루 더 서울에 머문 후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북측 인사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개 처형됐다는 소식을 2011년 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남북한이 2011년 초 뉴욕에서 5월엔 베이징에서 추가로 만남을 가졌지만 천안함 폭침 사과 문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2009년 10월 임태희 당시 한국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통일선전부장 간의 이른바 싱가포르 접촉 당시 북한이 쌀과 비료 등 대규모 경제지원 약속을 요구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이어 11월 7일과 14일 개성에서 한국통일부와 북측통일선전부 간 실무 접촉이 잇따라 열렸지만 북측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옥수수 10만 톤과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 북측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 등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이 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남북 간 다리 역할을 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2009년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길 바라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뜻을 전달했고 2주 뒤 태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난 원자바오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 전 대통령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으로부터 2011년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이 20-30cm 높이의 단상에도 혼자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3개월 후인 2011년 12월 사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이 전 대통령의 친필 서한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북한의 요구가 선거 기간 동안 북한이 자신을 비방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자신이 당선됐다는 의미로 여겨져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리길성 부상이 이끄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29일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들이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지만 순방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순방국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는 오는 4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는 나라여서 방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3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전 세계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가장 열악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다만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과 장마당 활동의 증가 등 아주 작은 진전도 있었다는 평가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8일 발표한 2015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12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최고 1점에서 최하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북한은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나쁜 점수인 7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계속해서 세계 최악 중 최악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티베트 등도 북한과 함께 최악 중 최악의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프리덤하우스의 아치 푸팅턴 조사 담당 부회장은 북한에서는 지난 3, 4년간 아주 미미한 진전이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민들이 한국이나 중국을 통해 들어온 DVD와 테이프 등을 통해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잘 알게 됐다는 겁니다. 푸팅턴 회장은 또 북한에서 소규모로 장마당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작은 진전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 북한 당국이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48개 나라가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 두 분야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1점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두 분야에서 모두 2점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전 세계 33개 나라에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증가한 반면 무려 61개 나라에서 이들 자유와 권리가 쇠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창완 취완 중국 국방부장이 한민고 장관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해 다음 달 4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장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06년 차오강촨 국방부장의 방한 이후 9년 만입니다. 두 나라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정세와 양국 국방부 직통전화 설치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역안보 정세,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이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성숙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군사 분야에서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8개 나라가 설립한 국제기구가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1,08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은 올해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1,08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기금 대변인실은 27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북한의 결핵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각각 930만 달러와 1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현지에서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 이행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맡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고 각 가정에 살충제를 뿌리며 예방약과 치료약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또 결핵 퇴치를 위해 도말 양성 반응 환자들을 진단치료하며 현미경과 시약, 치료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기금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북한 내 190개 군을 방문해 결핵 퇴치 활동을 모니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결핵 도말 양성 반응 환자 15,800여 명 중 14,000여 명이 완치돼 완치율이 9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4 세계 결핵 보고서에서 북한 내 결핵 발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환자 90% 이상이 완치돼 사망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북한 결핵 환자 완치율은 92%였습니다. 하지만 다진해성 결핵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진해성 결핵이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말합니다. 세계기금은 북한 내 결핵 퇴치 지원으로 다진해성 결핵 환자의 86%가 치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기금은 오는 2017년까지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활동을 위해 각각 4,300만 달러와 1,5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계기금 대변인실은 북한이 지난 10월 활동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최종 승인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금은 지난 2002년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등 질병 근절을 위해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8개국이 주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한국 등 전 세계 54개 나라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를 최소한 2월 말까지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북한 전문 루핀 여행사의 딜런 해리스 대표는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에볼라 관련 제한 조치가 유지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월 달에 예정됐던 북한 관광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해리스 대표는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표는 앞서 북한 측 여행 관계자들로부터 2월까지는 북한 국경이 다시 개방될 거란 얘기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28일 그와는 다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표는 3월에는 북한의 에볼라 제한 조치가 해제되는지 등 더 이상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25일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병 사태에 대응해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같은 달 30일에는 북한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21일간 격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새 농업정책이 식량 생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농장원들이 당국의 새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올 초여름쯤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미국의 농업 전문가인 랜덜 아이어슨 박사는 미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지난 2012년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이른바 6.28 조치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이어슨 박사는 지난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제시한 이른바 530 조치를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퀘이커 구호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 소속 농업 전문가로 북한 내 농업 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아이어슨 박사는 농업 생산의 자율성과 동기부여가 북한의 새 농업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Decreasing the size of the sub-work team, moving the farm decision making or the actual cropping decision.
북한 당국이 협동 농장의 작업 분조 단위를 축소하고 분조원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농장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분배 몫을 늘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어슨 박사는 6.28 조치에 따라 자강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새 농업정책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극심한 봄 가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2013년과 큰 차이가 없었던 사실은 새 농업정책이 식량 생산에 일정한 기여를 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새 농업정책이 중국이나 베트남식 경제개혁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량 보급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졌음을 북한 당국도 인정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목표 생산량이 할당되고 있고 농자재 공급도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어슨 박사는 북한이 과거에도 농업정책의 대변화를 선언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any of them have not ever been fully implemented. They're rolled out and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발표됐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다가 결국 없던 일이 된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했던 제롬 쇼바즈 전 유엔 상주 조정관도 6.28 조치 역시 북한 당국이 아무런 설명 없이 중도에 폐기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쇼바즈 전 조정관은 북한이 획기적으로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들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inister of Agriculture tends to be very single-minded in its need to just boost
북한 농업성이 곡물 생산 증대라는 단기적 목표에만 관심을 두는 바람에 기술적 개혁 조치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북한에서 수확된 곡물의 유실을 막고 토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범 사업이 이루어졌지만 북한 전역에 체계적으로 보급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쇼바주 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생산량의 일부를 농장원이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한 조치 역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농장원들이 생산량의 30%를 분배받다가 최근에는 40%까지 몫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소인 GSNJ의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입니다.
이게 몇대몇이다 하면 아주 정확하게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목표 생산량을 갖다가 이제 높게 잡고 있고 그 처음에 약속할 적에는 과거 3년치의 평균치를 갖다가 목표 생산량으로 잡고 일단 그렇게 현실화 시키기로 했는데 그 농민들이 이제 그 반발을 하는 것은 목표 성장을 뭐 예전처럼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 계속 그 높여놓은 상태에서도 하기도 하고.
아이어슨 박사는 약속한 분배 비율대로 농장원들이 자기 몫을 챙겨가고 시장에 내답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허용할지 여부가 새 농업정책 성공의 관건이라며 올해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이어슨 박사는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6월이 되면 가족 단위로 규모가 작아진 분조에서 실제로 어떤 작물을 얼마나 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장원들이 당국의 새 농업정책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역사 문제로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는 올해 아베 총리의 과거사 담화를 국제사회가 주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전 기자입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 CRS는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아베 총리가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적대감을 자극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베 정권이 미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아베 총리가 지난 2013년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가 격분했고 일본 밖에서는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낸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됐다며 두 나라 관계 경색은 북한 문제 등 역내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에 걸림돌이 돼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같은 계획도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한일 관계 악화 요인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역사 교과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아베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을 희석시키려는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지난 몇 년간 한국 지도자들이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사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며 한국 피로증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국계 미국인 단체들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미국 내에서 더 잘 알려지고 있다며 희생자 추모비 건립과 뉴욕주 상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오는 8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과 주변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어떻게 종전 70주년 기념식을 다룰지 국제사회가 긴밀히 주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아베 총리가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 1995년에 무라야마 담화를 지지한다며 전쟁에 대한 후회를 담은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총리의 담화가 단도직입적인 사과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추측을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2009년 이래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다 2014년 납북자 회담을 열면서 접근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회담에서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북일 관계 진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는 상하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현안들을 정리한 정책 보고서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9분 막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 980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미군 관타나모 기지 반환과 금수조치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회의를 미국 국방장관이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중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송유관이 개통됐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기념식이 폴란드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네. 저 오늘은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이 28일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 공동체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미국과 추진 중인 국교 정상화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카스트로 의장은 두 나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미국의 관타나모 군기지 반환과 금수조치 해제, 또 금수조치로 인해 쿠바인들이 입은 피해에 관한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특히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외교관계 회복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카스트로 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처음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이 지난달 17일에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는데요. 네. 이후에 카스트로 의장이 국교 정상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관타나모 기지 반환이 국교 정상화 선언 이후 처음 언급된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사실 지난 1903년에 쿠바 남동부에 있는 관타나모만의 해군기지를 세웠는데요. 네. 이곳에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는 주로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쿠바는 1950년대 쿠바의 이 공산정권이 들어선 직후부터 미국이 관타나모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면서 돌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 관타나모 기지 반환이나 금수조치 해제, 이게 미국이 쿠바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보하라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카스트로 의장이 그런 조치들이 선행이 돼야만 국교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네, 물론 두 나라 사이에 이 협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이 첫 고위급 실무 협상이 열렸는데요. 네. 이 협상에서 상호 대사관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정상화되려면 미국이 이런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카스트로 의장의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수 조치 해제는 그런데 이 미국 의회가 동의해야지 이 가능한 문제인데요.
네.
카스트로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앞서 금수조치 해제를 위해서 대치권을 더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행정명령으로 이 금수조치와 미국인의 쿠바 여행 제한을 일부 완화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실무협상이 있었는데 양측의 견해 차이가 있었죠?
네. 쿠바 측에서는 대사관 개설 전에 미국의 이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미국의 대쿠바 이민 정책이나 쿠바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협상부터 극적인 합의나 타결이 나올 걸로 예상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미국과 쿠바 모두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카스트로 의장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미국 정부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해까지 아바나 미국 대표 이익 대표부를 이끌었던 이 존 컬필드 전 대표는 미국 언론과 회견했는데 이 회견에서 카스트로 의장이 이번 발언으로 미국과 쿠바 사이의 대사관 개설 등 단기적인 외교관계 회복 노력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의 퇴임 소식 알아볼까요?
네, 헤이글 장관이 지난해 11월에 이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퇴임식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28일에 결국 워싱턴 DC 인근 메이어 핸더슨 기지에서 헤이글 장관 이임식이 열렸습니다.
네.
이임식에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리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참석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헤이글 장관이 1960년대 군에 들어가서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연방 하원의원과 국방장관 등을 거치면서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면서 헤이글 장관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헤이글 장관은 이임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신을 국방장관이란 중책에 세워주고 지원해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자신과 함께 해준 국방부 직원 또 군 장병들에게 특히 감사, 깊은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네.
헤이글 전 장관은 이 군 장병들의 용기와 헌신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고요. 이들과 함께한 것이 큰 해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헤이글 장관은 또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오늘날 미국의 근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후임이 이미 지명됐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애쉬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후임으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네.
당초 이번 달에 이 상원에서 인준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카터 지명자가 허리 수술을 받아서 청문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카터 지명자 인준이 늦어지면서 헤이글 장관이 이임식을 가졌는데 당분간 장관 업무를 좀 더 수행한다고 합니다.
네, 카터 지명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대학이죠. 이 하버드대학의 교수를 거쳐서 이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과 부장관을 지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카터 지명자를 지명하면서 전략적 관점과 기술적 전문 지식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과거에 또 평양을 두 차례나 방문했을 정도로 또 북한 문제에도 정통하고요. 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 2006년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당시 부시 행정부가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송유관이 정식 개통됐다고요?
네, 인도양과 접한 미얀마 서부 항구에서 미얀마를 관통해서 중국까지 들어가는 길이가 771km에 달하는 송유관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28일 양국 고위 관계자들이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개통식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이 새 송유관을 건설한 이유가 뭔가요?
네, 중국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미국에 의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유를 많이 들여가는 나라인데요.
네.
석유 수입 경로를 다각화하고 운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중동에서 들여오는 석유는 대부분 유조선으로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뒤에 중국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제 미얀마로 관통하는 송유관이 개통됐기 때문에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인도양에서 바로 중국 훈민까지 석유를 들여올 수 있는 통로가 새로 생긴 겁니다.
네.
이 송유관을 거치면 원유 수송 시간도 30% 절감되는데요. 중국으로서는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에너지 안보를 강화했다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중동에서 들여오는 석유가 모두 미얀마를 통해서 들여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상당량이 역시 배로 우조선을 거쳐서 이 유조선으로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들어오는데요.
네.
이 미얀마 송유관을 거쳐서 들어오는 원유의 연간 수송량이 2,200만 톤인데 이것이 중국의 연간 원유 수입량의 8%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럼 미얀마는 어떤 이득이 생기나요?
네, 송유관이 자기 영토를 지나도록 허용한 대가로 연간 원유 200만 톤을 중국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석유관 최대 수송량의 9% 정도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또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이 석유관 건설에 24억 달러를 투입한 데 이어 미얀마와의 에너지 협력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네. 지난해 말에는 미얀마의 천연가스 발전 시설 등에 78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난 27일이 독일 나치 유대인 학살의 상징이었던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해방된 지 70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하고 미국 뉴욕에서 행사가 열렸네요.
네, 폴란드에서는 지난 27일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 유럽 각국 정상들과 유대인 학살을 뜻하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이 참석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폴란드 남부 오비시앵침에 있는데요. 지난 1940년 당시 나치가 건설을 했는데 42년부터 유대인과 폴란드인, 집시, 소련 전쟁포로 등 최소한 100만 명이 모두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70년 전인 지난 1945년 1월 27일 소련의 붉은 군대가 해방시켰습니다.
네, 당시 가해국인 독일 대통령도 기념식에 참석했죠.
그렇습니다.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다른 유럽 나라 정상들과 나란히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아우슈비츠를 해방시켰던 과거 소련 지역에서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참석을 했는데 이 정작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독일인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의 가해자이자 공모자였다면서 이 나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이 이 독일인들의 영원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메르켈 총리는 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인간성 회복을 위해 인류가 해야 할 일을 일깨운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도 이 수용소 해방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참 끔찍한 기억이 있는 장소에 다시 모였는데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7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 생존자들이 대부분 90살을 넘긴 고령인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당시 참혹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들은 아직도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다면서 국제사회가 교훈을 되새겨서 평화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28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레우벤 이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와서 연설했는데요. 유대인 대량 학살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 저지르는 야만적인 학살 행위의 끝이 아니었다면서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학살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된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독일 언론이 이 과거사를 수정하려는 일본 아베 총리를 비판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독일 유력 신문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차이퉁이 2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 신문은 일본의 성노예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일본의 대외 이미지를 망치는 건 과거 만행을 세탁하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라면서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네, 독일처럼 과거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종전 70주년을 맞아 역사를 재평가할 방침이라면서 3월에 일본을 방문하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아베에게 어떻게 역사를 다뤄야 하는지 확실하게 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끝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순위가 발표됐네요.
네, 영국의 유명 시사 잡지죠. 이코노미스트지 소속 연구소가 29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일본의 수도 도쿄가 선정됐습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50대 도시를 대상으로 평균 수명, 범죄 예방, 도로 생활비 같은 44개 분야를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순위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도시가 선정됐나요?
네, 2위에는 동남아의 싱가포르가 꼽혔고요. 3위에는 일본 오사카입니다. 그 외에 스웨덴 스톡홀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주 시드니, 스위스 취리히, 캐나다 토론토, 호주 멜버른, 미국 뉴욕 등이 1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한국의 서울은 어떤가요?
서울은 24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서울 다음으로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이탈리아 밀라노와 로마, 칠레 산티아고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은 37위, 러시아 모스크바는 4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북부 산간에는 새벽에 흐리고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해 뜨는 시각 7시 46분 되겠고 해 지는 시각 저녁 5시 55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남포 역시 오전에는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3도입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다가 역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개성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많겠고요.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0도입니다. 함흥 지역 역시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엔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3도 예상합니다. 원산 지역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청진 지역은 오전에 흐리겠고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0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 오후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 0.5에서 2m를 이겠고요. 동해북부 먼바다 오전 오후 구름 많겠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 1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물결 0.5에서 2m. 서해북부 먼바다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눈 내리겠는데요. 오후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 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하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주간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과학 세상 방송됩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SI2를 모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면서 이번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베르트랑드 피카르드 씨는 비행하는 데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So it's very exciting for everybody. And we are also in the psychological preparation.
이번 세계 일주 계획에 모든 사람이 들뜬 게 사실이지만 조종사나 지원 요원에게는
네, 계속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어집니다. 또 아침 방송 일상에 쓰이는 영어 표현을 알아보고 배우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알아보는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